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팬데믹 가운데 다시 세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공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팬데믹으로 잘 못 모이죠.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온라인 예배가 공예배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 예배가 공예배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공예배로 인정할 수 있다면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 방송이나 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공예배로 인정할 수 있는가? 만약 온라인 예배를 공예배로 인정할 수 있다면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로 인정할 수 있는가? 만약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소천하신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로 인정할 수 있는가? 만약 온라인 예배가 공예배로 인정된다면 가정 예배도 공예배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뭔지 그리고 공예배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예배가 뭐냐? 두 번째로, 공예배는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과연 온라인 예배는 공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우리들의 공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가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에 대한 방법,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태도,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방사항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모두 다 파생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떻게 만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연락한다고 만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줘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고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는 누가 정합니까? 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정하야죠. 대통령 편한 시간에 만나는 거죠. 만나기로 하더라도 만난 그 시간을 정하더라도 아마 그 과정 가운데 국가에서는 저의 신원 조회를 다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아닌지. 그렇죠? 장소에 갔습니다. 가게 되면은 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만나기 전에 대통령과 만날 때는 이런 것들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아마 교육을 받을 겁니다. 만나는 시간도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을 만나는 모든 절차를 누가 결정합니까? 제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대통령이 다 결정하는 대로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른 존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인이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저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서 합장을 하고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겠다라고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피를 흘려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그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예수님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덮음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곧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에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만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되려면 서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배를 정의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에 합당한 인간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공예배는 무엇인가? 공예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가 중요해요. 함께.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군중으로 모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그냥 만나 이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 공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개인 예배도 있고 그전주에 말씀드렸던 가정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배도 있어요. 하나님은 공예배도 드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모임은 그냥 신자들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쓰인 단어, 이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시나고게라고 합니다. 시나고게라고 하는 단어는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시나고게 앞에 에피라고 하는 단어가 또 붙었어요.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무엇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모임 이상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게 신약 성경과 그리고 헬라어 문헌들을 고대 헬라어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항상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여서 드린 공예배를 가리켜 에피시나고게라고 말하는 겁니다. 공예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모이라고 했으니까 몇 명이라도 모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두세 사람 정도만 모이면 공예배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모이면 우리 가정 식구 두 명, 세 명이니까 네 명 되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공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노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문맥. 어떤 문맥인가. 이 문맥이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한 사람만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권면하도록 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공포하여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선포하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문맥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두세 사람으로 모였다는 건 공예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모여서 공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2장 46절.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공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인 예배도 드렸고 가정 예배도 드렸고 공예배도 드렸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이슨 헬로프로스라고 하는 분이 Neglected Grace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는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와 공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세 다리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 다리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 하나라도 부러지면 이 테이블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세 다리가 온전해야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등한시하면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칼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신념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은 스스로 버림받은 자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대단히 강한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 예배는 드리지만 공예배를 등한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인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공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가 절대로 공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공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공예배가 신자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공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J.C. 라일이라는 분은 예배라는 책에서 그 공예배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처음 기록되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공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적고 어려움이 있다 해도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함께 모일 이유는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들이 예배로 모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공개적인 증거의 일환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예배로 모여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편이 마련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예배는 모이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원한 예배를 위해 이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기능도 했습니다. 공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연습하고. 신앙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예배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예배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공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있나요? 공예배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예배와 가정 예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 충분해요. 거기에 찬양까지 더하면 더 좋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좀 달라요.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가 강조되어야 돼요. 공동체가 강조되어야 돼요. 한 몸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공예배의 구성 요소를 정확히 말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공예배의 요소를 짰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 역사적으로 다 이게 성경적으로 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공예배의 필수 요소를 말하는 것들이 살짝 약간씩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그대로 총 7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입니다. 이게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7가지입니다. 공예배의 요소. 첫째, 공예배는 목회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 자, 오늘 본문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 예, 사도가 있어요. 사도. 그쵸?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는 전부 다 목사와 교사로 통합됐다고 그랬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 붙었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사만이 아니라 목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목회예요, 목회.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 대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이게 문맥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며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제가 대단히 기분 좋은 말을 하시네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한대요. 경성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차려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밤낮 쉬지 않고 양떼를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 가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근심시키지 말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요는 뭐냐면 공예배의 말씀 선포자는 목회자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 단순히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입니다. J.C. 라일도 예배라는 책에서 공예배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다라고 말했어요. 목회자. 설교자가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래서 목사 제도를 부인하는 퀘이커 교도라든지 지방교회 같은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공예배에는 목양하는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선포입니다.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가르침,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예배의 필수 요소 두 번째, 말씀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 교제입니다. 42절,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죠. 구약시대에도 화목제물을 서로 성도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에도 함께 교제의 요소가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형교회로 많이 가려고 그러죠. 익명성이 보장되고 소그룹 모임을 하면 상처받은 그 경력이 있어가지고 잘 모임이 안 가려고 그냥 대교회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올바른 공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예배만 그냥 참석하고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성례입니다. 성례, 성찬과 세례. 42절, 떡을 떼며, 떡을 떼며. 제가 올 초에 했던 그 교회 비전설교에서 그 교회 공동체는 떡을 떼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몸에 우리들의 동참하는 것, 그게 성찬이고, 세례도 있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례는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행할 수 없습니다. 사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건표 목사님이 급여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공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공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도입니다. 42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섯 번째, 헌금과 연보입니다. 2장 44절, 4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헌금의 개념은 연보입니다. 연보가 곧 헌금이에요. 교제의 일종이죠. 일곱 번째, 찬양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에는 일곱 가지의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만 들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다 포함이 되어야지만 온전한 공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온라인 예배는 공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온라인 예배는 공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에는 일곱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성례 같은 경우 행할 수 없습니다. 교제도 온전히 행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임시적으로 공예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입니다. 임시적으로, 보충적으로 공예배라고 인정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했지만 공예배로 모일 수 없는 상황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이지 말아라,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는데, 공예배로 모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으면 그거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 최대한 공예배의 구성 요소를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온라인 예배도 공예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뭐냐? 이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첫째, 팬데믹과 같은 전염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병 환자 같은 경우 성전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렇죠? 공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지 않고 대신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시기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면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됩니다.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 거동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산한 여자의 경우 아들을 낳았을 경우는 40일, 딸을 낳았을 경우는 80일 동안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부정하자다라고 여겨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한 산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아프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본다고 한다면 거동에 불편한 환자들의 경우는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드리셔도 괜찮은 것이죠. 세 번째, 공산 국가나 이슬람 국가처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경우나 전쟁과 같이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물론 찾아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혼자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요한도 밧모섬에 갇혔을 때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그렇죠? 핍박과 박해가 있거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혼자 예배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 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하게도 온라인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같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시든지 가정예배를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으로 온라인 예배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같은 시간대에 같은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도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임시적으로 보충적으로 공예배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세 가지 경우를 충족했다라고 하더라도 모든 온라인 예배를 다 공예배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배가 다 공예배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천하신 목사님의 설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그분보다 뛰어난 설교자가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몇 년간. 최근에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진정한 공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공예배의 필수 요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 목회자는 단순 설교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소천하신 목사님은 더 이상 그들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파악하여 말씀을 전할 수도 없어요. 목회적 돌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소천하신 목사님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렇죠? 따라서 공예배는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것인데 소천하신 목사님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뭐 성경 지식을 쌓는다거나 뭐 영적 유익을 뭐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공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 교회가 아니라 타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기관이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 신자들의 주일 예배 상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응답자 중 기독교 방송국에서 하는 방송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4%,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3.3%라고 합니다. 즉 본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7.7%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는 본인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제공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방송이나 타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공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 지식을 얻는 데는 유익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성도 간의 교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장으로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누잖아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교제가 있어요. 그러나 방송국이라든지 그렇죠? 타교회, 모르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없어요. 공예배가 될 수 없는 거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교회에 본교회입니다. 본교, 본인 출석하는 교회에 녹화 설교 방송으로 예배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업로드하잖아요. 그 녹화 방송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안 드리고 어차피 올라오니까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듣지 뭐 운동하면서 이렇게 듣지 나중에 녹화하는 거 올라오면은 그러면서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교회. 그렇죠? 설교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참석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라고 올려놓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한번 들어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라고 올려놓는 것이지 예배의 편리주의를 위해서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은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닙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의 올바른 태도는 헌신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의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 헌신이에요. 헌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일주일 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몸을 드려 제물처럼 죽여 드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 시간도 내가 정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어차피 녹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자세로 운전하든 운동하든 편안한 자세로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헌신의 요소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편한, 내가 원하는 영상을 골라서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예배로 드렸습니다. 왜 주일 오전 11시를 주일 예배로 드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선배 목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오전 11시였대요.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하루에 가장 중요한 본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인 11시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어는 예배로 worship이죠. worship. 그렇죠?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자세로, 편안한 자세로, 내가 원하는 설교 영상을 선택해서 그것도 다 듣지도 않아요.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최고의 시간, 나의 최고의 장소, 나의 최고의 태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예요. 팬데믹처럼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로라도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예배 편리주의로 흘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편하다. 그냥 뭐 옷도 갈아입을 필요 없고 뭐 그냥 소파에 누워서 그냥 예배. 너무 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예배 잘못되는 겁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빨리 이 팬데믹이 종식되어서 예배당에 드려서 예배당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인 거죠. 가능하면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드리세요. 예배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정복을 입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환자 이외에는 누우셔서도 안 돼요. 바른 자세를 하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증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때가 언제인가? 다름 아닌 형식적인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인 예배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안 받으셨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나답과 아비후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드리고도 죽임당했어요. 사울왕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어요. 근데 예배 그 드린 그 예배 때문에 버림당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신앙 행위와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가증스럽게, 가장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헌신 없는 예배, 편리주의로 흐르는 예배, 나 중심적인 예배, 마음이 흐트러져 있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겠다. 차라리 성전문 좀 닫아라. 예배드리지 마. 그렇게 예배드릴 거면 왜 드려? 왜 나를 가증히 여겨? 왜 나를 모독하는 거야? 차라리 닫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행위인과 동시에 가장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데 어떻게 졸아요? 물론 제 설교가 너무 졸리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죠. 뭐 일어서든가 하시든지.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를 정하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가장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신자에게는 예배가 특권입니다. 예배 특권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함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누구나 믿으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후원지기 분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팬데믹으로 잘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